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 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까지인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5장의 앞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잠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 그리고 9절 이 두 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여기 이 45장 1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이 과연 여기에 언급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궁금한 게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시기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적어도 약한 150년의 시차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을 이렇게 미리 예언 안에 집어넣어서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45장 1절에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기름을 부을 수 있을까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또 제사장으로 세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그 앞에 이 44장 28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내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할까? 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답을 하나씩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그 뜻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할 수 있었을까?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아수르 시대입니다. 예, 그 연도로 치면요, BC 약한 700여 년쯤 됩니다. 이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이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또 바벨론이 망했을 때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고레스는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예, 그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그동안 바벨론 밑에서 압제당하던 여러 민족들을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도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약 BC 550년 그 어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150년의 시차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후대에 나타날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자신의 예언에 포함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행하는 역사적인 그 역할까지도 미리 말하고 있죠. 예, 그 고레스 왕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자, 어떻게 그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럴 수도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그 19세기의 문서 비평학자들은 이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이사야가 쓴게 아니라 이사야의 후대의 제자들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 고레스란 이름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 그때쯤 돼서 나오는 말인데 어떻게 이사야가 아느냐? 이거는 이사야가 쓴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20세기 말 이후에 와서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서의 뒷부분도 역시 이사야가 쓴게 맞다는 쪽으로 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일 이제 그 주요한 근거가 이겁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여러 이사야서 사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사야서 사본들을 발견한 대로 다 와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사야서의 뒷부분, 특히 40장 이후를 따로 분리해놓은 사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 번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몇 조각으로 나눠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사실 고고학적으로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예언의 사례가 이미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죠. 이 예언자가 장차 미래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베델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참 전에 먼저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자가 이미 예언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이름을 불러서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마엘, 뭐 이삭, 또 요한, 뭐 심지어 예수님, 전부 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정해지신 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사야서 53장 같은 내용을 보시면 마치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직접 와서 바로 옆에서 보고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수님의 시대 차이는요, 무려 700년이 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이사야는 예수님의 순환을 봤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서 45장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이사야 예언자의 특별한 능력에 따른 계시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방인을 들어서 모든 민족의 해방의 일꾼으로 쓰셨을까? 그것도 그를 향해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또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것인데요. 이 답은 가능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미 그 자체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여기 45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5장 9절의 비유를 보시면 진흙이 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책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은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뜻에 달렸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토기장이의 의지입니다. 진흙은 그냥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의 입장에서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황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또 그다음 10절 보시면요.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기 부모에게 왜 저를 이런 모습으로 낳으셨습니까? 라고 따져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녀는요, 그냥 부모가 낳아주는 대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자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결국 이 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영역을 다 빠짐없이 돌보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쓰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그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사야서 이 45장에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메시지는요, 온 세상 모든 이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하실 정도로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그 실천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서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내가 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의지는 강력하시고 반드시 하겠다. 예.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강력하시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열방을 구원하시라는 이 강력한 의지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나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 상황을 볼때 내가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무엇을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십니까? 내가 묻고 답을 얻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나의 삶을 쭉 봤을 때 내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죠. 이것저것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내 가족, 뭐, 나 자신, 뭐, 어떤 그런 기도 외에 내가 어떤 잘 모르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적용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지 못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봤을 때 선교사, 선교지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열심을 품고 또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의 그 구원 의지에 응답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또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그 계획 가운데 품고 계심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도 그렇게 쓰임밖에 없어서 또 내가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주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이제 각자 그 기도 음악을 틀어 놓으시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